80년을 산 한 스위스 노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전화하는데 1년 반, 담배 피우는데 3년,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반, 먹는데 6년, 옷 입는데 6년, 일하는데 21년, 그리고 잠자는데 2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야만 우리 몸이 쉴 수 있고 잠을 자야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자야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꿈에 해석을 네. 하다 보니까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권진영 씨는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는 한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9시간 자려고 아니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7, 8시간은 자야지 애들이 승질이 안 나빠져.
그거는 네.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북유럽에 가면요.
네.
8시 반만 되면 다 재워요. 8시 반만 되면 초등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온순한 거.
그럼요. 중고등학생들은 네. 9시 반이면 재우고 10시에도 안 자면요. 부모들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안 자냐고.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렇군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10시에 자고 싶으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 자니.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그 친척이 아니라 제 조카죠. 첫째 조카. 3살 때 걔를 새벽 2시까지 데리고 놀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걔가 나랑 놀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여유를 되찾을 때가 됐어요.
맞습니다.
휴식과 잠과 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많이 달려왔으니까요.
네.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면요. 그만큼 생도 일찍 마친다니까요.
그래. 우리 쉴 때 쉬어줘야 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잠을 좀 자야 된다니까요.
이놈의 지지배들아. 우찌됐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푹 잘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돼 이걸.
맞습니다. 네. 안 하면 허전하죠. 많이 혼나요. 호통치시는 거.
고전 읽기에 한 번씩은 나와주시는 강미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하시려면요. 문자는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고전 읽기는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과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책.
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인간 프로이트. 어떤 사람입니까?
네.
조사 좀 해오셨죠?
조사해왔습니다. 네. 저 요즘 고3처럼 공부하잖아요.
네. 네.
본명 지기스문트 슐로모 프로이트. 1856년 지금의 네. 체코 땅인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는요. 40세 때요.
네.
무려 20살? 20살 연하의 여성과 재혼을 예. 해서요.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지기스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이게 지기스문트 슐로모 프로이트는요. 풀네임이고요.
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대중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어쨌든지 그 프로이트 가족은 프로이트가 5살 때 빈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부터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할 때까지 70년 동안 빈에서 죽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 아주 똑똑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야. 진짜야. 네. 엄청나게 똑똑해서 김나지움에 다니는 8년 중 6년 동안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가 프로이트를 데리고 지나가면 주위에서 쟤 1등만 한다는 애가 쟤야? 쟤? 아이고 저 집은 좋겠네. 야 너는 뭐냐 이놈아. 이러면서 이런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렸다는 이른바 엄친아였던 거죠.
그렇군요. 예.
네.
형제가 7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많아도 공부에 소질 있는 애는 참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형제가 많은데 혼자서 독방을 썼다고 합니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여동생은 피아노 레슨도 그만두고요. 피아노까지 팔아버렸대요. 다른 형제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몰아주기네.
예,
몰아주기
그랬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도 어떡해요. 억울하면 지들도 프로이트처럼 혼자서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 영어 뭐 이런 거 다 마스터 해야지. 프로이트처럼 하루 종일 책 끼고 앉아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고전 독파해야지. 에이 차라리 공부 안 하고 독방 안 쓰는 게 낫겠다.
이런 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저 그 프로이트 형제들한테
네.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마스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들 저희 그냥 같이 잘래요.
저는 같이
저희
잘래요.
저희 다 같이 잘게요. 이런 상황.
양놀이처럼 뭉쳐있는 게 좋아요. 이랬을 네. 것 같아요.
그냥 저 지금은 두 혼자 독방 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했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의사로 진로를 변경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이라는 괴테의 시를 읽고 마음이 변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신경계를 연구하더니
네.
29살 때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는 신경정신질환치료의 메카로 불렸던 곳인데요.
네.
그곳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장마르탱 샤르코 교수 밑에서 최면요법으로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걸 배운 거죠.
아하.
그러다가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유연상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유독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고는 꿈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우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꿈에 나타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많이
책에 눌려가지고 막 악몽 꾸는.
진짜 요새 책에 눌리는 거 가위도 자주 눌려요. 쾡해져. 예.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프로이트 인생이 빛나는 시기였다면 이후부터는 살짝 고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낭독을 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뿐만
네.
아니라 몸이 허약할 때도 가위 눌리고 무서운 꿈도 많이 꾼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악몽 꾸다가 비명 지르거나 식은땀 쫙 흘리면서 잠 깨고 뭐 요즘 그런다고 하시는데
네.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선잠이라 그러잖아요. 푹 숙면을 못 취하고 잠 네. 들락말랑 할 때 꿈도 더 독한 꿈을 꾸게 되면서 가위도 자주 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무서운 꿈은 중학교 때인데요.
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꿈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네.
움켜쥐고 막 도망을 오는 꿈이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 그랬더니 지옥에서 도망쳤다는 그런 꿈.
아이고 저런.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살짝 스릴러 기분이 나면서.
그렇죠. 근데
자, 어제 그 네. 꿈을 꾸는 동안에도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에만 심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꾸는 꿈에 대해서도 자기가 검열하고 심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다 있으니까.
전쟁터인가 봐요. 늘 둘이
전쟁터죠.
싸우는.
전쟁터죠. 네. 네. 이 마음만한 전쟁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맞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검열관 때문에 사람이 품고 있는 소망.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했는데 어떤
리비도.
본능이죠.
네.
원초적인 본능. 이게 억압을 당해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다가도 검열관이 잠자는 동안에는 꿈의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표현도 멋있잖아요. 프로이트.
꿈의 뒷문으로
네,
들어오게.
꿈의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요. 하지만 자기 검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꿈에서조차 경계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리비도가 어떤 식으로 탈출구를 모색하냐면 엉뚱하게도 검열관의 정서, 즉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위장돼서 분출이 됩니다.
그럼 기분 나쁜 악몽이 사실은 억눌렸던 나의 원초적 본능이 가장 세게 분출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럼 뭐야? 악몽을 많이 꾼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검열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런가 봐요. 악몽 자주 꾸는 분들 네. 스스로를 지나치게 검열하고 규제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사연 주제도 그와 연관돼서 내드릴게요. 어제는 운수 대통 좋은 꿈에 관한 사연 받았는데 오늘은 나쁜 꿈,
네.
무서운 꿈, 정말 재수 없는 꿈, 악몽에 대한 사연 받습니다. 실제로 안 좋은 일을 꿈을 꾸고 나서 당했던 경험,
네.
뭐 지금 생각해도 옷 싹하고 무서운 꿈 이야기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샵
네.
1045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을 뒷받침하는 인물로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햄릿, 2번 오이디푸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뭐 컴플렉스라는 뭐뭐 말이 컴플렉스. 있죠.
네. 못난이 컴플렉스 아닙니다.
권진영 씨는 몇 살 때일까지 기억이 납니까?
저는 한 3살부터.
이야, 3살 때 일이 기억나요?
제가 3살 때 저희 엄마가 27살이셨어요. 엄마가.
3살 때 일이 뭐가 기억나나요?
3살 때 생각나요? 이렇게 온도계 모양의 이렇게 사탕 같은 거였는데 그걸 사달라고 졸랐던 거.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거 뭐 등등 많이 기억나요.
자, 그런데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의식이 네. 기억하는 것보다 꿈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유아기의 경험이 꿈에 아주 중요한 출처가 된다는데요.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대한 꿈을 그렇게 많이 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언젠가의 꿈에서는 기차의 차창을 통해 천사의 다리와 티베르강을 바라보기도 했다. 꿈속의 이 풍경은 전날 한 환자의 살롱에서 본 유명한 동판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한 번의 꿈에서는 누군가 나를 언덕 위로 데려가 반쯤 안개에 덮인 로마를 보여주기도 했다. 거리가 아주 멀었는데도 시내가 생생히 보여 놀라웠다. 그리고 다른 꿈에서 나는 로마 시내에 가 있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도시다운 광경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검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강이 보였을 뿐이다. 강의 한편에는 검은 바위가 있었고 다른 편 초원에는 흰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다가가 시내로 가는 길을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꿈속에서나마 로마를 보겠다고 헛된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꿈 직후 나는 다시 로마로 가는 네 번째 꿈을 꾸었다. 길모퉁이에 독일어 광고가 무수히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꿈이었다. 전날 나는 독일인들에게 프라하는 편안한 고장이 아닐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친구에게 썼다. 이로 미루어 꿈은 프라하 대신 로마에서 만나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프라하에서 독일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관심을 표명한다. 이 관심은 대학 시절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나는 슬라브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틀림없이 체코어를 이해했을 것이다. 7살 때 외웠던 동시를 지금도 힘들이지 않고 암송할 수 있을 정도다. 이 꿈 역시 나의 어렸을 적 인상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나는 최근에 이탈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마침내 이 여행에서 로마에 대한 내 동경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알게 됐다. 그것은 젊은 시절 받은 한 인상 때문이었다. 나는 김나지움 시절 유대인 사령관이었던 한니발을 숭배했다. 한니발과 로마는 강인한 유대인 기질과 가톨릭 교회 제도의 대립을 상징한다. 반유대운동이 횡행하던 그때 유대인이었던 소년의 생각과 느낌은 한니발에게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꿈속의 열망은 이런 몇 가지 소망의 은폐를 기반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열망의 배경에는 내 아버지가 있었다. 내가 11~12살 무렵이었을 시절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시곤 했다. 한 번은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려주시려는 듯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토요일 나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새로 산 털모자까지 쓴 채 시내 중심가를 산책하고 있었지. 그때 한 기독교도가 내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내 모자를 벗겨서 진흙탕 길에 내던지는 것이었어.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이 유대인아, 그 인도에서 내려오지 못해.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차도로 내려가서 담담히 모자를 주워들었지. 아버지는 태연히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 대답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키 크고 건장한 남자의 태도와는 왠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못내 불만스러운 이 상황을 내 감정에 좀 더 잘 맞는 다른 상황으로 대체했다. 한니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단 앞에서 로마인에 대한 복수를 맹세케 했던 장면이 그것이다. 이날 이후 한니발은 내 환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한니발.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예요?
한니발은 고대 로마에 카르타고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프리카의 튀니지 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때 그 카르타고의 정치가이자 장군인데
네.
제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다퉜던 전쟁이 있어요. 이때 이 한니발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한니발이 그 저 지중해를 건너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엉뚱하게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그러니까 뒤쪽으로 뒤통수를 친 거죠.
아.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침입해요. 그래서 각지에서 로마군을 그냥 격파를 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로마에 패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네. 마지막에는 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로마 제국의 대항해에서 거의 로마를 무너뜨릴 뻔했던 유일한 장군이었죠. 위대한 명장으로 남고 있죠.
한니발. 그럼 프로이트는 왜 그렇게 한니발을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엔 한니발과 프로이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둘 다 유태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유태인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기독교의 로마를 무찌르겠다는 한니발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나 싶은데 근데 거기 비하면 프로이튼의 아버지는 뭐냐고요?
그게 바로 현실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아,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네.
사장님이
네. 네?
쓰고 있던 등산모를 집어던지면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어, 산이나 다녀오고 말이야. 그러면 조용히 모자 쓰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아 그렇네요.
한니발과 프로이트 아버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니발의 아버지는 아들을 제단 앞으로 데리고서 맹세를 시켜요.
네.
로마인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프로이트 아버지는 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진흙탕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듣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프로이트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런데요.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절이 독일에서 나치가 막 일어나서 권력을 잡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네.
프로이트도 유태인 박해를 받았나요? 받았나?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프로이트도 엄청 서름을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교수 임용도 잘 안 됐고 학계에서 인정도 못 받았고 또 후계자로 정성들였던 칼 융이라는 또 위대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나치가 들어선 뒤에는 프로이트의 책들이 공개 화형식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가택 수색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생 살아온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런던으로 망명을 하는데
네.
남아있던 프로이트의 여동생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유아기 때 경험들이 꿈의 중요한 출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프로이트가 유태인이어서 당한 고난까지 와버렸는데요.
네.
아무튼 프로이트가 남긴 업적은 위대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들어야겠어요. 네.
짠한 마음을 좀 삭히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어떤 이의 꿈.
제 마음의 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먹는 꿈. 두 번째, 죽는 꿈. 세 번째, 쫓는 꿈. 이 중에 어떤 꿈을 제일 많이 꾸는 것 같으세요?
저는 죽는 꿈이나 쫓는 꿈보다는 먹는 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먹는 꿈. 저는 그렇게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차로도 막 이렇게 험한 데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야망이 있나 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야망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꿈은 그 꿈풀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그 꿈들이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프로이트가 이런 전형적인 꿈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벌거벗고 당황하는 꿈, 아끼는 사람이 죽는 꿈, 시험 보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네네.
수영하는 꿈. 그중에서 난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혹시 꿈에서 벌거벗고 당황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가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있는 꿈을 꿀 때가 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하면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껴 숨거나 도망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가 더 많으며 전형적인 꿈은 그럴 때에만 문제가 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꿈을 꾸었으리라고 믿는다. 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옷을 벗고 있는지는 대부분 불분명하다. 간혹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서 나는 내의 아니면 속치마 차림이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흐트러진 옷차림의 경우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군인이라면 벌거벗는 대신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 정도로 나타난다. 나는 군도를 차지 않고 나갔다가 상관과 마주쳤다. 거나 군복무 대신 사복을 입고 있었다는 식이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방은 대부분 침착한 표정의 낯선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꿈에서는 당혹스러운 옷차림이 눈에 띄거나 그 때문에 비난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치심 때문에 당혹스러운 상대방 앞에서 취하게 되는 이 무관심은 생각을 요한다. 누군가 벗고 있다면 놀라거나 비웃든지 아니면 격분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쾌한 측면은 소망 충족에 의해 제거되는 대신 당혹감은 어떤 힘에 의해 남아있다. 소망 충족에 의해 왜곡된 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들 수 있다. 이 동화는 임금님을 위해 옷을 짓는 두 사람의 사기꾼에 관한 이야기다. 사기꾼들은 이 옷이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임금님은 외출을 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시험하는 그 옷의 위력을 눌려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모른 척 외면한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꿈의 상황과 같다. 사기꾼은 꿈이고 임금님은 꿈꾸는 사람 자신이다. 도덕적 경향은 억압되어 금지된 소망이 꿈의 내용을 이룬다. 신경증 환자들은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꿈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옷을 다 입지 않고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는 오로지 어린 시절뿐이다. 많은 아이들의 경우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옷을 벗고 수치심을 느끼기는커녕 즐거워한다. 그들은 자기 몸을 두드리면서 신나게 돌아다닌다. 옆에 있던 어머니나 누군가가 주의를 줘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신경증 환자들의 어린 시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성이 다른 아이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증 환자의 경우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누군가 엿본다는 망상은 이러한 체험의 원인이 있다.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 충동을 못 이겨 노출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 수치심 없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던 시절도 훗날 되돌아보면 낙원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낙원은 어린 시절에 대한 집단적 환상일 뿐이다. 낙원에서라면 아무리 벗고 있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꿈은 인간을 그러한 낙원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인상을 내용과 상관없이 꿈에서 재현하곤 한다. 이것이 소망 충족의 근간을 이룬다.
네,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국카스텐의 거울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네, 이 꿈은 옷을 꼭 벗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고요. 속옷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위에는 양복에 넥타이를 맸는데 바지를 안 입고 있다거나 뭐 군인이 군복 대신 수영복을 입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네.
이런 꿈 꿔본 적 있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막 학교였어요. 초등학교인데요. 되게 꿈을 디테일하게 잘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인데 막 이렇게 보니까 저기 뭐 송은이 씨도 있고 김숙 씨도 있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수기 언니가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갖고 왜 체육복 빌리는 것처럼 언니 나 지금 치마 입고 오라는데 치마 좀 뭘 빌려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치마를 벗어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치마를 입고 좋다고 또 뛰어갔죠. 수기 언니는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김숙 씨는 하이 실종이고?
예. 네. 근데 정말 누가 봐도 흉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웃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고 저는 그 치마 입구로 갔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좀 그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또는 뭐 지나는 이런 꿈을 가끔 꾸는데
네.
정말 프로이트 말대로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마치 옷을 다 입고 있는 듯이.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정말 그래요. 이 대목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근데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이런 꿈 있잖아요. 이런 꿈이 다시 갓난아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뜻이 담긴 거라고
그런
하는데요.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왜냐하면 네. 어린 시절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 맞네요.
아유 귀여워 이러지.
그래.
누가 뭐 너 왜 옷 안 입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맞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서
네.
걔들은 뭐 그냥 이렇게 그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포동포동한 아이들의
네네.
그런 모습은 뭐 옷 안 입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좀 어른들이 꾸는 꿈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뭐 낮 동안에 굉장히 창피를 당했거나
네.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꿈을 꿔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옷을 벗는다는 건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냉담한 이유는 뭐겠어요?
보는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창피를 당했고 수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네.
꿈속에서는 내가 벗고 있고 수치스러워도 사람들은 괜찮아 한다라는 걸로 자기를 보상하는 거예요. 낮에
그렇구나.
있었던 일을 꿈속에서는 보상하는 괜찮아. 너 벗고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 네. 아 그렇네요. 저 그러고 보니까 진짜 힘들었을 때는 좀 네. 이렇게 벌거벗는 꿈도 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꿈도 많이 꾸잖아요.
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거요. 꿈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난다고. 보자기 메고 설쳐서 그렇지. 하늘을 나는 꿈 얼마나 신납니까?
신나죠.
네. 아빠들이 누워서 애들 비행기 태워주는 그런 놀이 하잖아요.
네.
애들이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이렇게 놀아주거나 서커스를 본 날이면 꼭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추락하는 꿈은 뭔가 불안할 때 꾸는 꿈이라고 해요.
또 수영하는 꿈도 있잖아요.
네. 네.
파도를 가르면서 수영하는 꿈. 자기가 막 그 저 펠프스처럼 팍 나가는
그러니까
수영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백발백주 어렸을 때 오줌 싸개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소변 보는 꿈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
네.
저 낮에
네.
불장난하면
맞아.
오줌 싼다고 그러잖아요.
오줌 싼다고
어른들이.
하잖아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오줌 넣어서 불을 끈 거죠.
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불장난을 하면 진짜로 밤에 오줌 싸는 꿈을 꾸고 실제로도 이불에 지도 그리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낮에 불장난을 했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물론 끄고 오긴 했지만 그 불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잠재의식 속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불은 끄긴 껐지만 저 불이 남아있어서 불씨가 날아가거나 또 누가 내가 불장난을 했다는 걸 알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어리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걸 어떻게든 껐어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비록 낮에 껐어도
네.
밤에 다시 한번 쉬를 해서 확실하게 그 마음을 안심을 하는 거죠.
와 진짜 사람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시험 보는 꿈은요? 시험 보는 꿈.
시험 보는 꿈은 누군가한테 벌받을 짓을 했다는 증거라고 해요.
나는 시험 보는 꿈 많이 꾸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벌받을 짓 그만합시다.
그래 우리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꿈 해몽 대백과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까 프로이트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꿈 해몽 박사네 박사.
박사.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을 뒷받침하는 인물로 그리스 신화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햄릿, 2번 오이디푸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꿈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죽는 꿈도 가끔 꾼단 말이에요.
네.
이건 그 사람이 죽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꿈일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런 꿈은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꿈이 맞아요.
에이?
근데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어렸을 때 동생이 태어나서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선생님한테 예쁨 받는 친구들 보면 솔직히 이만큼은 얄밉잖아요.
그래서 많이 얄밉죠.
예, 은연중에 제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어른이 되어서 꿈으로 언뜻언뜻 나타난 거죠. 어디까지나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나 친구는 그렇다 치고요. 부모가 네. 죽는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설마 부모가 죽기를 바랬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프로이트 말로는 부모가 죽기를 바랐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라고 그래요.
어머.
부모가 죽기를 소망한다니 이러다 프로이트 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프로이트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생각을 끔찍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현실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한 가지 이상 숨어 있다. 우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신화와 전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 속엔 아버지의 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할 때의 냉혹함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많다.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들을 수퇴지가 먹어치우듯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뱃속에 먹어 삼킨다. 제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거세한 다음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고대의 가족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수록 아들은 그만큼 더 적대적이 되어 아버지의 죽음을 고대했을 것이다. 적개심을 유발하는 부권의 남발은 요즘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경우 비통함보다는 마침내 바라던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이 더 큰 경우를 자주 본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은 딸이 자라 어머니가 감시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표출된다. 딸은 성적 자유를 갈망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성숙해가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이제 성적 욕구를 단념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관계는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성적 선호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먼저 나타난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성적인 분별이 흐릿할 때는 안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나 성적 징후가 완연해지면서부터는 아버지는 딸을 귀여워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편을 들게 된다. 아이들에게 있어 어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욕구의 충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경우 자신의 성적 충동에 따름은 물론 부모에게서 받은 자극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징후를 쉽게 지나치곤 한다. 내가 알고 있는 8살짜리 어떤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식탁에서 자리를 뜨기만 하면 마치 자신이 어머니라도 되기나 한 듯 선언한다.
이제부터 내가 엄마예요. 크릴, 여기 야채 좀 더 들지 않겠어요? 많이 먹어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어디로 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빠는 나와 결혼해야 해요. 내가 아빠의 부인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 어머니의 옆자리에서 잘 수 있었던 사내 아이가 아버지의 귀가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면 그 사내 아이는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이때 아이의 소망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아이들은 그것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여행길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김동률의 그림자였습니다. 드디어 나왔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네네, 나왔습니다.
이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원래 그 테베를 통과해야 되는데 테베를 지키는 수호신이 괴물이었어요. 스핑크스. 스핑크스가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네.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 아무도 못 맞췄어.
네.
오이디푸스가 맞췄죠. 그거 사람이야. 그랬더니 스핑크스가 거기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냐면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거 페르긴트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그랬던 것 같죠. 예, 페르긴트에서 그 트롤족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모든 아이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윤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프로이트가 좀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 오이디푸스가 결국 네. 스핑크스를 죽이고 나서 테베로 돌아가서
네.
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단 말이에요. 예, 엄마와 결혼하는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게 이 프로이트의 주장이에요.
네네.
예, 어린 시절에 어린 남자아이는 엄마를 좋아하게 된다. 근데 오이디푸스 말고 프로이트가 또 예를 들고 있는 인물이 네. 바로 햄릿이거든요.
아, 햄릿.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햄릿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삼촌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 네. 저 햄릿의 아버지를. 근데 그 햄릿이 삼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냥 굉장히 그 햄릿은 우유부단함의 표상이잖아요.
네네.
죽일래다 못 죽이고 죽일래다 못 죽여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죽여야 될 아버지를 죽여줬다 이거죠, 삼촌이.
오, 그렇구나.
자기 복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실제로 프로이트한테 상담을 받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가 어느 날 프로이트한테 SOS를 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둘이서 산책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한 끝에 말러한테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네. 그걸 치료해줘서 다시 말러가 지휘봉을 잡을 수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거까지는 또 조사가 안 됐네요. 제가.
네.
근데 사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예요.
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저 진영 씨가 소개를 해줬지만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20살 어린 이제 프로이트의 어머니와 결혼했단
네.
말이에요.
네.
프로이트가 태어났을 때 이 아버지는 전처가 나온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이 아들들은 프로이트 엄마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이미.
그래서
프로이트는 젊은 엄마에게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면서도 아버지는 왠지 아버지라기보다는 할아버지처럼 느꼈다고
아이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복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형이 이제 엄마 또래란 말이에요. 자기 친엄마 또래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이복 형들이 그 아빠가 죽은 다음에 엄마랑 재혼하지는 않을까. 자기한테서 엄마를 뺏어가지는 않을까.
아.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네,
바로 이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거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시기심을 나타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프로이트 이론을 따르는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란을 떠나서 어쨌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권진영의 고전일기. 9월 25일 수요일. 제목, 프로이트 영감님. 학교 다닐 때 1등 말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엄친아. 혼자서 4개국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셰익스피어를 영어로 술술 읽었댄다. 한번 책상 앞에 앉으면 엉덩이에 땀띠가 생겨도 몰랐댄다. 정말이지 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다. 그런데 그 고집스런 열정으로 정신분석학기란 금자탑을 세웠건만 그 뒤로 그렇게 늘어진 그림자가 있을 줄이야. 평생을 따라다닌 유태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 흔한 대학 교수 자리 얻지 못하고 성욕에 사로잡힌 이단아 취급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제자들마저 하나둘 떠나버렸으니 그 맴이 어떻겠냐고. 특히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정성 들여 키운 칼 융인지 나이프 용인지가 빠이빠이하고 떠났을 때 그래 기절할 만도 했다. 거기다 딸도 폐렴으로 먼저 세상 떠났지. 후두암으로 33번이나 수술을 받아서 가뜩이나 기운도 없는데 고 키 작은 코수염 히틀러는 남의 책을 다 불사지르질 않나. 평생 지켜온 고향까지 떠났으니 노인네가 무슨 수로 버텼겠어. 그러니 고향 떠난 지 1년 만에 이국 땅에서 눈을 감아버린 거지. 아이고 그래도 사진 보니까 포스가 장난 아니야.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름 한번 불러볼까? 꼿꼿하고 고집센 프로이트 영감님.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영감님 책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약속 도장 복사찍.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시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고전 꿈의 해석을 출판사 도들새김과 선영사에서 각각 보내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오이디푸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이 끝난 뒤 홈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당대의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구스타브 말러의 음악 중에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세 번째 곡. 네. 이히 하브 아인 크루헨트 메세르, 불붙은 단검으로를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일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